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 많은 시대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로 양육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인 줄 저희가 압니다. 더욱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교훈을 찾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저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더욱 허락해 주시고 받은 교훈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의 그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아이들을 이해해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과 부딪힐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얻어지는 그 지혜 속에서 교훈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주님을 더욱 기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예. 또 기간이 벌써 지나서 세 번째 학부모학교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그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학부모학교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에 대한, 그래서 그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그 공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어릴 때부터 사춘기까지 쭉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판단 아래서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그 교육하는 것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그 양육됨 없이 교육받은 것 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느끼는 대로 우리가 교육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잔소리가 많았고 어떤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비난성 그리고 판단하는 그 말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을 아끼고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 아이들과 공감하는 것 가운데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실천을 위해서 그 능력, 그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 그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그 공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을 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면 내 스스로 나의 어떤 나의 오늘의 어떤 그 환경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아이들하고 아이들의 대화를 호응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결과와 그 아이들을 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호응해주면서 그 나타난 결과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겁니다. 어릴 때에는 윽박 찔러서 되는 거 됐지만 커서는 점점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만원 사례, 만원 버스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만원 버스에서 발이 밟힌 겁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밟힌 그 사람이 눈은 돗다뭘 하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죄송해하는 밟은 사람이 죄송해하는 그 사람을 그 배려하는 마음에 흔들리는 만원 버스인데요 뭐 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화를 내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느냐는 얘기예요. 그 반대쪽에서 상대가 오히려 그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줬을 때 나는 더욱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화법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강이 깨졌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상승됐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감정이 그 상승됐기 때문에 안정을 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선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자체가 굉장한 아이들의 변화된 삶을 그 이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감하는 데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떼를 쓸 때 떼 쓰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 그 이면에 그 아이가 떼를 쓰게 된 원인과 그리고 떼를 통해서 나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을 공부하고 그 아이들 이면에 있는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화가 뭔지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만 보던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의 그 대화하려고 하는 표현이 뭔지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먼저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잠재력을 개발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오늘 진도는 공감의 능력인데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들인데 아주 무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밝혀지면서 아이들은 원래부터 과학적인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5월 10달 사이에 아기에겐 우주의 탄생의 버금가는 엄청난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창조 속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과 같은 과학의 영역도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다. 세상의 첫 울음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아기는 이미 과학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타고나는 것일까? 그동안 아이들의 인지 능력은 주로 생후의 환경에 의해서 발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하지만 최근엔 아이들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들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들은 출생 당시 이미 엄청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또 다른 실험을 통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한 가지가 더 밝혀졌다.
고민해, 그치?
스크린이 부착된 간단한 실험 도구를 설치한 뒤 4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아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형 한 개를 스크린 위에 올려놓는다. 아이가 인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난 뒤 스크린을 닫고 스크린 뒤로 또 한 개의 인형이 들어가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아이가 볼 수 없도록 스크린 뒤에서 한 개를 몰래 빼낸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열어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본다. 먼저 인형 한 개에 한 개를 추가한 후 스크린을 내렸을 때 두 개가 있는 경우 아이의 반응을 보자. 5초 만에 아이는 고개를 돌린다. 반면 한 개만을 제시할 때는 아이는 12초 이상을 응시한다. 일부러 덧셈에서 수학적 오류를 발생시킨 실험을 하면 아기는 놀라워한다. 아기는 덧셈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을 제시해 보았다. 인형 한 개를 제시하고 또 다른 한 개를 추가한 후 스크린을 닫았다. 그리고 인형 한 개를 빼냈다. 다시 몰래 한 개를 더 넣어서 한 개여야 할 인형이 두 개로 늘어났을 때에도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세 배나 오랫동안 인형을 지켜보았다. 불과 4개월의 나이도 이미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다. 3개월 된 아이의 사물에 대한 또 다른 인지 능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고양이 두 마리의 사진을 붙인 스크린을 올려 아이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잘 보네요. 고양이 정말 잘 보네. 여기 또 뭐가 있나? 뭐가 나오나?
다시 전번과는 다른 고양이 두 마리의 사진으로 바꿔 끼워서 아이에게 보여준다. 두 마리의 고양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좌우를 번갈아 보다 사진을 외면한다. 이번에는 고양이와 말의 사진으로 사진을 바꿔서 끼운 뒤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말 사진만을 훨씬 오래도록 응시했다. 아이들은 사물의 범주를 구분하는 능력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5개월 된 아이의 중력 개념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오렌지색 공을 떨어뜨린 뒤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다. 스크린을 올려 아이가 공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 먼저 스크린을 가린 상태에서 공을 떨어뜨려 아이에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준다. 스크린을 올려 공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다음엔 같은 방식으로 공을 떨어뜨려서 소리를 들려준 다음 아이에게 떠 있는 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할 공이 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공을 보여주었다. 아이는 8초 동안 떨어진 공을 지켜본 뒤 고개를 돌려 공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을 떨어뜨린 뒤 떠있는 공을 보여주자 아이는 무려 20초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떠있는 공을 지켜보았다. 같은 내용의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떠있는 공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아이들은 이미 중력에 대한 개념을 아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학자 기질을 갖고 벌써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우리가 얼만큼 발휘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세상의 교육이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인가? 제가 이제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교육 이데올로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육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를 위해서 98%가 희생당하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까지도 휘몰아가고 같이 휩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준 많은 재능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편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그 교육 때문에 그 교육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 못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브리테니커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170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는데 2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대형 백과사전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뇌가 브리테니커 대형 백과사전을 암기할 수 있고 40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십 개의 대학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뇌의 능력 중에 몇 퍼센트만 활용하고 있는 거죠? 몇 퍼센트만 사용한다고 들었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의 뇌 중에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열등의식을 성장하면서 말입니다. 성장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부정적인 어떤 의식 구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발휘 못하고 10%밖에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10%를 조금 능가하면 우리는 초능력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초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번까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이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그 안에 있는 심성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기대하는 가족관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들은 다른 데서는 비록 부족하고 못난 소리를 듣더라도 집에서는 항상 왕자며 공주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맨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내 새끼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어떤 위로가 된다면 이 아이는 안정 속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안정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 잠재력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부끄러워하면은 수치스러워하면은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는 밖에서 많은 수모를 당했어도 집에서는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됐었던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칠치치 못하다고 넌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는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그 기대하는 말은 남들과 다른 것을 원했던 거예요. 남들이 하는 욕을 집에서까지도 듣는다면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만큼은 그것을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 공감, 이해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이 그 감정거치법 또는 이 말씀드린 그 대화의 원리를 100% 다 성공해야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트맨 박사도 감정코치법을 얘기하면서 30 내지 40%만 성공하면 훌륭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10번 시도해가지고 3번 내지 4번만 성공하면 훌륭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대화할 때 100% 성공해야지만 된다. 이런 부담감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성공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저도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승질부터 나는데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상대방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바뀌고 그런 속에서 저 아이가 대화해야지 정말 나는 성경에 있는 말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을 막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교육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그 교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과 거짓말 그 말씀드렸었죠. 많은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감정만 감정이라 생각하고 나쁜 감정이라고 내가 판단해서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아예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화를 낸다, 짜증낸다, 어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의 방법이 틀렸던 것이지 그 표현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 표현을 마음껏 발휘하게 했을 때 그 아이는 모든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 감정의 그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나쁜 감정이라는 걸 아예 표현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좋은 감정,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순종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들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도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장점을 얻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한 것이 이제 거짓말이었죠. 이 거짓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먼저 얘가 뭐였었죠? 무슨 장난감이었죠? 어떤 장난감이 망가진 걸 봤어요. 이 포크레인이라고 합시다. 포크레인이 망가진 걸 봤어요. 아빠가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망가졌거든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서 그런 겁니다. 너 포크레인 어디 있냐? 이 아이 딸은 얘기하겠죠. 글쎄요, 어디 있겠죠, 뭐. 어디 있는데? 어디 뭐 창고 있겠죠, 뭐. 가져와 봐. 아빠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누가 빌려갔어요? 이제 뭐 곤란하니까 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너 왜 거짓말을 하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거짓말 하는 거야. 유도한 건 아빠인데 또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 심정을 이해해 주면 좋은 거예요. 참 네가 그 포크레인 사줬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벌써 망가졌더구나. 어? 아빠가 네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 망가진 걸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짓말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대화에 있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간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게 했으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곤란할 때마다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돼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올바로 거짓말하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게 했더라면 아이는 성장해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부모하고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라든가 아이들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거짓말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재력 때문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교육 그 자체가 공부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이제 배제시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하고 그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마저도 전부 다 그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쪽에 이제 시간을 다 할애시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랑 대화하는 그 시간만큼은 좀 더 아이들의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대화,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죄책감, 부정적인 의식구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면서 성장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시연의정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입사의정 중에서 이 세계정복 음모, 세계정복의 음모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16번째 의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으로 창의력을 근절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사상을 예속시키는 방법은 이미 시청과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이 시청과 교육의 주된 목표는 모든 비유대인들의 뇌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사물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한 동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우리들의 좋은 동지 중 하나인 레온 브루주와 프랑스의 정치가이며 사회연대주의자로서 저명한 브루주아가 시각교육의 바탕을 둔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들고 있다.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 지식 습득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책으로 읽는 것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즉, 만화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지식 습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만화로 읽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뺏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식 습득은 빠른 데 반해서 책을 읽는 거에 반해서 이 만화 읽으면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어져요. 저도 삼국지를 처음 읽은 것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아주 두꺼운 삼국지를 봤습니다. 그것이 7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첫 장을 읽고 나서 끝까지 읽게 됐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막 끈기 있게 읽는 제가 아닌데 첫 장을 읽었는데 7권의 그 두꺼운 책을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집에서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라면 겨우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읽었다가 다시 그것을 그리고 싶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다시 앞에 가서 그것을 다시 읽고 그랬어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 글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무협지는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무협지를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보고 야, 사람들이 왜 무협지를 읽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삼국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얘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는 수염이 하늘로 향해 이제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수염이 어떻게 하늘로 향해서 뻗는가? 그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하는데 아이들은 얘기할 때 장비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알아보면 만화 속의 그 주인공 캐릭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아이들은 많은 상상을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하는 아이들은 그 이미지만 박습니다.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면에 위험한 그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시온의정서는 제목 앞에 보면은 세계 정복의 음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정말 깡통으로 상상을 생각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세계 정복을 할 때 순하게 정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 앞에서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낭만이에요.
응?
낭만이에요. 9시간 정도예요. 휴일에 12시간 정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평균 3시간은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학생들.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부산스럽고 산만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각하게 안 읽어요. 상식이 없어요. 잘해줘야 돼요. 시험을 봐도 그렇고 무슨 글을 써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 대해서는 그거 뜨뜨거리는 애들이 많아요.
머리는 참 좋은데 집중을 못해. 이렇게 호소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집중력 없다 산만하다가 어디서 온가? 어릴 때부터 게임에 몰두한 아이들, 텔레비에 매달렸던 아이들.
화려한 영상 매체에 밀려 잊고 지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멀리하는 사이 우리 사회 곳곳엔 이미 위험한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뭐든 재미있어야 되고 뭐든 눈이 즐거워야 돼요. 눈이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문화행사도 예, 청소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그것을 깊이 해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생각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는 사회. 쉽게 말하면 깡통사회가 되죠.
여기 이제 시은우 정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이라든가 도덕 같은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지않아 신문을 통하여 예능 스포츠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퀴즈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게 하고 비유대인의 가족 제도를 파괴시키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없애버린다. 가족 제도를 이제 그 어떤 자꾸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 세계 어떤 그 하나 된 것의 그 당위성을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유대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된 원리와 원칙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거짓되고 우둔하며 퇴폐적이고도 부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것은 유대인이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럽이 바치는 왕관을 그 신성한 머리 위에 쓰게 될 때 그는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예로 들 것이 뭔가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학부모학교 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킬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전 세계에서요. 일본의 이 오토모 가치히로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아키라가 아주 으뜸으로 누구든지 다 손꼽습니다. 그런데 흥행에는 참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완성도가 이것을 능가하는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언제 만들었냐면 1988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오토모 가츠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에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 원작은 1984년에 만화책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내용이 20년 전에 제작된 것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에요. 오늘날 20년이 지난 오늘날 봐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제 보게 될 텐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2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기술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작품을 주목하냐면 저는 이것을 91년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몇몇 만화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알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킬라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때 1988년에 완성할 때 완성되기 전에 몇 년에 해서 제작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많은 디자이너들을 불러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구두 회사의 디자이너 그다음에 의류 디자이너 뭐 액세서리 하다못해 벨트 뭐 넥타이 다입니다. 헤어 디자이너까지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킬라라고 하는 각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만화 영화로 영화할 것인데 거기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입을 옷을 제작하라는 거예요. 디자인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8년도에 생산될 디자인을 제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태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이태리 사람들한테 그 유행을 주도하는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몇 년까지 당신의 작품을 유행으로 유행시킬 수 있는지 자신 있게 시킬 수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은 대부분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을 내다보고 자기가 디자인한 것이 3년 후에 유행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에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로 최고 오랫동안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5년입니다. 내가 디자인해서 5년 후까지도 내가 만든 이것을 유행시킬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아키라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10년 후를 내다봅니다. 10년 후를 내다봐서 1998년 이때 만들 생산할 디자인 생산하고 만들어낼 그 모든 디자인을 이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10년 후를 내다보고 디자인해라는 겁니다. 지금은 생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생산할 것. 그냥 만화 애니메이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눈에 직접 나타날 그 디자인을 해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0년을 내다봅니다. 20년을. 뭡니까? 2008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정말로 그렇게 디자인대로 그것 모든 것이 유행하게 된다면 10년 내에 유행하고 20년 내에 유행한다면 이 일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3년 내지 5년인데 그들의 의도대로 10년 내지 20년을 그 자신 있게 유행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상술에 능한 일본 사람들이 이 보통 이 상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아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200억 원 정도로 만든 거예요. 20년 전에 200억 원. 엄청나죠? 그들은 투자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요. 넥타이가, 잘라진 넥타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편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행했고요. 항공모함 신발에다가 처진 청바지. 처진 청바지는 은하철도 999부터 있었죠. 그거는 유행할지 않을 것 같은데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처진 그 반바지. 슬램덩크에 보면 반바지가 아주 처져 있었어요. 그 처음 나올 때 누가 이런 바지 입어 그랬는데 다 입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반바지는 뭐였냐면 타이트한 반바지였습니다. 축구선수고 뭐고 다 딱 달라붙는 반바지지 이렇게 처진 거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유행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처진 허리띠, 소대나시, 소대나시 나옵니다. 소대나시 나오는데 이때 디자인한 게 그대로 나와요. 반바지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96년에 똑같은 무늬의 반바지가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게 뭔가 이게. 그때 더 열심히 막 아이들한테 이것을 막 교육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갑니다. 머리도 각진 머리, 여기 면도를 탁 한다든지 뚜껑 머리, 뭐 짱구 머리, 뭐 삭발, 그다음에 각진 안경, 조그맣지 안경이 옛날에 그런 안경 없었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각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머리 이제 남자들 이렇게 깎는 게 맞는 건데 그 만화에 의해서 귀 위에서 이렇게 깎죠 이렇게. 요즘도 그런 게 많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시장에 나가서 보면은 걸려있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일본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화는 일본 사람들의 만화를 이렇게 모방하지 않으면 잘 안 팔릴 정도예요. 많은 개런티를 주고 합니다. 일본 그 디자인, 의류 디자인이나 모든 디자인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다보고 이 애니메이션에다가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거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년 후면 성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에 내놨을 때 많이 익숙하거든요. 어디서 봤거든.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오토바이인데 그 바이크가 1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 그 주인공의 상대방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96년에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 계기판 하나 틀림없이 똑같은 게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를 내다본 오토바이가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인데 20년 후 오늘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처구니없이 우리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전을 했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청소년들이 커가지고 오토바이를 생산해도 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과격한 그 민족이 아닙니다. 한번 열받으면 무섭지만 이게 아주 그 온순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게 만들려면 과격한 민족성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아까 시은우 의정서에 본 것처럼 그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렸을 때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가정영화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영화라고 뽑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돌로 보조개하고 있는 아이한테 돌을 던졌죠. 좋은 영화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의 정서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거를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보조개하고 있는 아이를 던지는 것을 영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본 거예요. 너희는 왜 그래?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의식이 없거든. 그 놈을 보고 자랐는데 저 어른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쟤는 당할 만하니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정서는 아닌데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대방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하이바 쓰고 있는데 독일군 철모 같은 하이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만 해도 다 유행할지 몰라도 저 하이바만큼은 유행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벌써 유행이 끝났어요. 철가방들이 다 쓰고 다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노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두뇌 속에서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단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오토바이에 대한 성능을 이제 선전합니다.
안쪽 브레이크 12,000回転の200馬力
乗りたいか鉄道よし行くぞ 20년 전에 만든 이게 2008년에 나온 오토바이입니다.
女なのに 乗ってる方が 기가 쓰려네ぜ
乗れるさ 欲しけりゃな お前も でかいの 分取りな
뒤로 들어갑니다. 오토바이가 성이 바뀌겠죠. 오토바이 타고 싶은 과격한 청소년들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어디니 니가 건다고? 왜?
이 오토바이는 이미 96년부터 똑같은 것이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는 익숙한데 제가 91년도에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이런 오토바이는 유행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モーターのコイルが温まってきたところだぜ。
風力性を굉장히감이시킵니다。보통의 장면으로는 민족성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풍력을 가미합니다. 독일군 철모 같은 하이바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은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아이들이 교복 안에다가 이걸 입고 그 저 모자만 이렇게 내리고 나 있는데 이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유행하는 거는. 뭘로 치는 거 보십시오.
까마귀야! 아! 됐어!
나이가브?
으태! 맞다, 못 들어와.
でもモーターの回転を5000より下げちゃいけないんだ。
あ、お尻が痛い。なるほどな。あ、オートバイだよ。
え？
金田くんたち、じゃあ、ないの？
ねえ。
だ？
너무저기서여기이그여학생이입고있는소대나시가이제는익숙하잖아요그전에는좀뭐랄까요선정적이었는데그리고반바지도무늬가똑같은것이이미유행했다는거예요너무기가막힌데이런것이어떻게우리그만화에있는것이우리대한민국의그거리를활보하는디자인이됐는가그것이굉장히놀라웠던겁니다보면요오토바이들이제보면은이렇게이제발전해옵니다발전해보는데이렇게이때부터이제똑같아집니다상대방이타고다니는오토바이랑똑같아지는거예요그전엔이런디자인은상상을못했습니다똑같이지고요그러다가여기까지그상대편이타고다니는거고요이제부터는주인공이타고다니는오토바이인데요주인공이타고다니는오토바이도이제는거의비슷해졌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제는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이바, 이거는 진짜 유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거 이미 유행했잖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그런 어떤 그 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옛날하고 다른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요즘의 게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재미는 쉽게 어른들도 빠져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거예요. 그 PC 뭐 게임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이들한테는 잘 먹히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유혹하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식민지 쫓겨갈 때 저희 그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이제 좀 기억에 남는데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항상 한 말이 있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그 년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50년 후에는 너희들을 식민지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데 실제로 문화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문화, 민족이고 문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너무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민족 말살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고 민족성을 이제 없애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일어날 때 오히려 늦게 일어나면 부끄러운 민족이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민족성, 그 부지런한 민족성 없애기 위해서 화투를 막 피우는데 화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화투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민족성을 파괴하는 데 썼잖아요. 또 하나는 기껏 농사를 지면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일하기가 싫은 겁니다. 기껏 농사하면 다 뺏어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렸죠. 조선놈은 맞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으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산은 맞아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살리자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참 죄송한데 최모 교수였는데 제가 그분을 이름을 잊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는데 최모 교수인데 그분이 우리의 그 이뤄진 변색되진 민족성을 다시 되살리자 하는 걸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영상 30도 되는 데서 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중동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영하 30도 되는 시베리아가에서 벌목공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은 60도의 차이잖아요. 근데 60도의 차이인데 그 일하라고 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하루에 2도씩 적응 훈련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30일이 필요하고 30일 동안의 적응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려 해도 적응 기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에 약해가지고 감기 하나에도 죽어난답니다. 그래서 그 3주간의 차이, 3주 동안 먼저 나와서 일하는 일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루 만에 나와서 일한답니다. 하루 만에.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 그건 아주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나가서 일하면 60도 차이 나는데 나가서 일한대요. 꽁꽁 싸매고 나간답니다. 나가서 추우니까 일한답니다. 일합시다. 열심히 일하니까 땀이 나네. 그래요? 점점 더 열심히 일한답니다. 세상에 그런 민족은 없대요. 같은 황인종도 그렇게 적응력이 좋은 민족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용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뛰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럼 그거에 일본 사람이 독점하게 생겼으니까 적당한 기술을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하고 약간의 적대감이 있잖아요. 그 승리, 그 우리는 일본은 꼭 이겨야죠, 그죠? 축구라든 뭐하든. 왜 그런 게 심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증오심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독점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조금만 기술을 제공해줬는데 능가해버리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점하는 것을 막고 그런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것 중에서 이거 많이 본 거죠.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비광. 광입니다, 광. 춘천에는 광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천에. 광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켰대요. 이 비광을 보면은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석봉 얘기랑 똑같아요. 한선비가 공부하러 간 겁니다. 공부하러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장면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한 두꺼비가 버드나무 이파리가 쭉 뒤에 늘어졌는데 두꺼비가 그 버드나무 이파리 올라가고 펄쩍 뜁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뛰었는데 못 미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또 뛰는 거예요. 또 못 미쳐서 떨어지고. 그러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했더니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선비가 다시 되돌아가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물도 불가능할 것 같은 것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구비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이렇게 의지로 그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에 뒤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배울 만한 겁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의 직업관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아무리 좋은 어떤 거라도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책에는 나쁘게 다 도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자기 어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자기의 강점을 잘 생각하면 비록 어느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즘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 폴 포츠라고 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38이에요. 38살인데 다운 증후군같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해왔어요.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인데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불렀답니다. 구강구조도 이빨도 엉성하게 났어요. 구강구조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입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 배가 불룩한 모습으로 가수 등용문인 그 대회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오페라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놀릴 때마다 자기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친구 같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건 이해 안 가도. 그래서 끝까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도전했는데 교통사고도 나고 종양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38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그 판매원으로 일을 하는 폴포츠인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 세 사람의 그 심판관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저런 모습으로는 노래 부를 것 같지 않는데 오페라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불러보라 그래요. 그래 노래를 부르자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져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동감하는 마음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Wales.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Found something special in Cardiff.
. 사람이 준결승, 결승을 못 올라가서 1등을 해서 이제 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0만 장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겠죠. 원 드림 원 챈스 그러잖아요. 한 번 기회로 한 번의 그 꿈을 이룬 그 폴포츠를 요즘 그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킬라라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또 무엇인가? 언젠가 나는 이제 포부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떤 거였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에다 답을 어떤 거에 대해서 주로 썼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그러면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답이 무엇에 대해서 주로 썼을까? 90%가 넘게 있잖아요. 네 가지 질문에 전부 답이 공부에 관한 거였습니다. 공부. 다 공부에 관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강조했는지, 공부만 못하면 모든 걸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보스럽기까지 한 폴 포츠, 그런 왕따 당했잖아요. 그 안에 저런 잠재력, 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외모를 보고서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그 아이의 내적인 것을 보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디슨도 낙제생이었다고. 그런데 그 엄마는 낙제생인 에디슨 그 안에 발명가라고 하는 기질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정말 마귀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다 결국은 지옥에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런 우리였고 또 요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가정에서 같이 교제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답을 전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를 위해서 98%가 소외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에서 공부만을 강조해서 그 아이의 무엇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그랬죠. 학교 공부 어떤 그런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내재되어 있는 감정, 그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쭤봐가지고 제대로 답하는 분은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장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말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장점 세 가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의 장점 세 가지. 뭐가 장점이 세 가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세 가지 말 못하는 분 대부분입니다. 못난 점 얘기하라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장점은 세 가지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도.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을 몰아쳤는지. 정말 그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과학자로 태어났는데 왜 그 아이들을 무능한 아이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 답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라니까.
어, 기운이 없구나.
부모에 가져야 되니까 가져왔으니 거울 알았어? 주방 알았어? 자, 이렇게 시대를 맞추지 않으면 몇 번? 너 그거 해야 할 얘기지?
영어 100점 맞는 아이가 왜 죽으려고 그럴까요? 수학 한두 개 틀린다고 죽으려고 그런 겁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엄마 실망시키는 것이 그 나이에는 제일 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담이 많이 되고 하지만.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물고기, 나는 물고기처럼 날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 도복근에 의해서 죽은 아이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위치에서 죽은 겁니다. 문 손잡이에 도복근을 매가지고 자기 목을 맨 거예요. 보통 경험은 아니겠죠. 꼭 죽고 싶은 아이겠죠. 그만큼 부담되는 어떤 그런 것을 도복근을 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자기 목을 매서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아이 유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여기 돼 있어요. 물고기처럼 나도 물고기처럼 날고 싶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봤는데 어항석에 있는 물고기를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물고기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바깥에 풀려나와 있고 물고기는 어항석에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묶여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반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처럼 날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 유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아이들을 인도해 가야 될지 그 잠재력은 하나님 주신 어떤 잠재력은 굉장한 것인데 교육 때문에 이 잠재력을 숨기고 썩히고 사장시키고 다른 쪽의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도 아닌데 그 주신 잠재력도 아닌데 엉뚱한 거 가지고 아이들이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 벌고 출세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성세대가 조금은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할 것인가. 그죠? 그 점을 생각하면 꼭 학교 공부를 잘해야만 얘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12년 동안 보내는 학교는 사회와 닮아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열과 획일과 경쟁을 배운다. 그리고 그 잣대는 늘 성적이다. 대열에서 뒤처진 이들에게 다양한 꿈과 빛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학원가는 오늘도 여전히 불야성이고 부모들은 자식이 입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것만이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그들 모두는 강력하게 믿고 있다.
먼저 먼저 동물농장 아시죠? 그 교기들 오기 할 때 동물농장 말씀드릴 때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문제아였습니다. 높은 나무를 올라가는데 자기의 그 활공 능력, 그 뛰어난 활공 능력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교육 과정에는 반드시 나무를 발로 밟고 이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막 하고 올라가려니까 날개를 하도 퍼덕거려가지고 문제아 취급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나무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럼 이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 이 기가 막힌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렇게 멀리 이렇게 날아 올라가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발로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퍼덕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내 방식대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올라갈 자신이 있어요. 제발 받아들여주세요. 시끄러.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멋있게 날고 싶은데 멋있게 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면 훨씬 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일 텐데 하고 하는 거예요. 자, 24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세 가지 장점을 말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점 테스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두 종류로 제가 해놨는데요. 뒤에서 제가 페이지를 안 매겨놨어요. 뒤에서 세 번째 장 보면 아동 강점 검사라고 중간쯤에 있죠.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그거는 아동용이에요. 이거는 10살 이하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다. 10살 이하 학생들일 때는 그 뒤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아동 강점 검사를 하는 거고요. 맨 앞에 있는 거는 그 10살 이상 개인차는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10살 이상 아이들에게는 맨 처음에 24가지 강점 테스트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문항이 달라서 그럽니다. 자, 하는 방법은 먼저 1번부터 24번까지가 있는데 1번 그러면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이제 호기심에 관련된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내 아이가 호기심에 대한 장점은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해놨잖아요. 그 호기심에 대한 설명을 밑에 해놨습니다. 세 줄에 의해서.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가.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내가 호기심, 세상에 호기심 많으면 나와 비슷하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호기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나와 매우 다르다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쉽게 실증을 낸다. 내가 쉽게 실증을 내면은 나와 비슷한 거니까 1번이고 나는 쉽게 실증 내지 않는다. 그럼 나와 매우 다르다. 5번. 조금 다르다. 4번.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하고 나를 합쳐가지고 맨 뒤가 아닌가요? 이 양면 쪽에 맨 뒤에 보면은 그 호기심하고 가로에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처음에 건 5점, 두 번째 건 4점이면 9점이겠죠? 9점 이렇게 가지고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24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 강점 검사는 청소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동 강점 검사는 엄마가 물어보셔야 돼. 이 청소년들 거는 자기 설명만 해주고 자기가 하라 그러고 아동은 이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아동 강점 검사 보면 호기심에 있어서 가 혼자 있을 때도 전혀 심심치 않다. 심심하지 않으면 나와 매우 비슷하다. 난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그럼 나와 다른 거죠. 1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내 또래 아이들보다 책이나 컴퓨터를 더 열심히 찾아본다. 알고 싶은 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매우 비슷하다는 5번입니다. 요거는 아동강점검사는 가와 나의 그 답하는 문항이 똑같아요. 청소년은 다르죠. 반대죠. 못 찾으셨나요? 그 문장 그 답하는 게 다른데 아동은 똑같습니다. 아동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점수를 매겼잖아요. 매겼으면 밑에 9에서 10점이면 최고 강점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4점, 5점 이하, 4점에서 6점 정도는 약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그 무시해도 될 거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에게 약점이 사회생활 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약점된 것을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생각해야 될 것은 강점은 재능하고 달라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에 관련된 거라든가 음악에 관련된 거, 미술 뭐 이런 재능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서 타고난 사람이, 뛰음을 잘 뛰는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엉덩이 들고 어떻게 했다가 뭐 뛰는 거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재능이 조금만 개발될 뿐이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재능에 도전하면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붓글씨는 누구나 다 잘 쓸 수가 있어요. 붓글씨는. 그런데 어디까지만입니다. 그 천부적인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능가하는데 재능이 원래 없는 사람은 남의 어떤 재능을 내가 할 때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강점이에요. 이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누구나 있는 재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없는 나한테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하면 무한히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강점인 것을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게요. 교회학교에서 분반에 선생님이 분반 반장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리더십이 없어서 반장 못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의 강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리더십이 없는지 몰라. 하지만 너에게는 유머가 있지 않니? 그리고 너는 다른 애들보다 친절하지 않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너의 장점을 가지고 반장 역할을 하면 충분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가 가지 한 가지가 그것이 하고 못하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자꾸 그 강점을 개발합니다. 이런 그 리더십은 없는데 내가 이 장점을 가지고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럼 그걸 자꾸 개발하고 자기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사회화되는 데서 굉장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강점은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시간을 두고 또 한번 해보고 하면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점을 많이 가지면 좋겠죠. 넌 성실하니까 계속 성실하게 해. 그걸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 이 아이는 의스되면서 그 강점을 자꾸 개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장점도 대답하기 곤란했던 저희들 정말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찾아내시고 그것을 개발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과학자로 탄생한 아이들이 어떠한 그 세상적인 교육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제쳐두고 세상적인 교육에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과학적인 그 재능들이 사장돼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아직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육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 2%를 위해서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교육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일본 도쿄 중심가. 공연을 하루 앞두고 발레 단원들의 리허설이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두 달 전 입단한 24살의 한국 청년 황형순 씨가 있다. 발레리노가 되기까지 형순 씨는 곡절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꼴찌에 말썽만 피우던 골칫덩이 학생이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너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울으시면서 다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또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너 자꾸 이러면 퇴학시킨다고 그 퇴학 지침을 보여주더라고요. 학교 규율을요. 퇴학시키겠다고 뭐 안에서 막 피는 끓고 그러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는 또 적성이 안 맞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뭔가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도 형순 씨 안에 숨겨진 재능을 찾지 못하는 동안 순종만 강요하는 학교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곳이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은 일부러 더했고 선생님들이 수없이 매를 들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발레를 접하면서 비로소 재기를 찾은 형순 씨는 그 후 온갖 대회를 휩쓸며 믿기지 않을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
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私もその小さい時からやってきて、で、こっちに日本に来たのばっかり思ってたんですけど、すごい遅くから始めたんですよね。なので、韓国で一日すごい長い時間やったって聞いて、
시작이 늦은 만큼 실력을 쌓기 위해 형순 씨는 남들보다 몇 배로 연습을 한다. 학교에서 말썽만 피우던 꼴찌 황형순은 그렇게 발레를 통해 새로 태어났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내가 땀 흘리면서 또 그걸로 인해 돈도 벌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게 이렇게 뭐라고 인생 공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그런 공부하는 게 더 저한테 지금 그런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두 달 전 발레단에 입단하면서 형순 씨는 도쿄 시내 외곽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에 건너온 후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심리 밖으로 도망갈 만큼 싫어했던 공부다. 두 달 사이 일본어 실력이 크게 늘었던 것도 모두 독학 덕분이다.
하루에 조금씩 한 10분이라도 꼭 이렇게 공부하고 자요.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재미가 붙어서요.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내가 배운다는 거에 재미가 들려갖고요. 스스로 하게 되니까 또 아무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제 춤추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니까. 쟤때 뛰고도 쟤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흥분해갖고 쟤때 그다음에 쟤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찾은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발레에 대한 생각뿐이다.
음악만 나오면 흥분해갖고
지난 12월 중순 국내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형순 씨가 초청돼 무대에 섰다. 그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지켜보는 한 사람. 그는 형순 씨의 학창 시절 선생님이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제 속썩이고 뭐 말 안 듣는 아이가 지금 와가지고 주관이 뚜렷해졌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1인자가 되겠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아이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학교 다닐 때 꼴찌가 평생 꼴찌는 아니다.
이 아이가 꼴찌였는데 자기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찾으니까 공부하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성에 못 안차나 행동한다면 아직은 도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 격려가 왜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왜소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지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던 제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나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그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날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게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화려한 스타 인생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란다.
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그 어릴 때부터 주어진 그 과학적인 능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교육, 세상에서 원하는 그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낸 뉴튼, 그 중학생들을 모은 겁니다. 중학생들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모았는데 3일 동안에 고등학교에서나 배울 그것을 그 문제 하나를 주고 3일 동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처음에만 설명만 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뉴턴이 풀었을 때 그 미분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던 그 과정하고 똑같게 이 아이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어떤 그 서양적인 교육에 마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습니다.
제작진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협조를 얻어 황농문 교수의 몰입 방법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보통 이상인 남녀 각 5명. 이들은 2박 3일 동안 황 교수의 지도에 따라 몰입에 들어가 주어지는 수학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간 생각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간 생각했던 학생은 그대로 하면 돼요.
2박 3일간 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몰입 실험. 과연 아이들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몰입 실험 첫째 날 먼저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배운 내용이고 그 옛날에 그 뉴턴이라는 천재가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에 다들 긴장하는데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미분. 물론 선행학습을 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 단 한 문제를 받아든 것부터 공식 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까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낯설기만 합니다. 막막해 하는가 하면 일단 덤벼들고 보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실험을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벌써 흥미를 잃은 듯한 학생도 보이고 문제에 몰두해도 다들 지친 표정입니다.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우종이.
공기가 좀 탁한 것 같고 좀 시야 공격하지만 좀 생각이 좀 잘 나가 해가지고 그래.
힘들지 않아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래도 뭐 나는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그 진짜 이거 풀었을 때 어느 성취감을 생각하면 풀었으면 되고 그것도 중간에 그 공식을
생각하는 게 재미있다는 우종이 문제에 제대로 몰입한 것 같지요? 두 시간이 지났을 무렵
여기 저 답 나온 것
정답보다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윤근이가 미분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풀이 과정부터 살펴보는 황 교수.
실질적으로 풀었네. 실질적으로 풀었어.
문제화시켜서.
뉴턴이 미분 공식을 발견하기까지 거친 사고의 과정을 그대로 경험한 윤근이. 스스로 뉴턴이 되어본 경험은 윤근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뉴턴과 같은 천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 이제 뭐 보통의 머리를 가진 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몰입 실험 이틀째.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문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야외로 옮겼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 생각에 빠져든 아이들. 한정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실 수업에 길들여진 아이들도 어느새 황 교수의 몰입 방법에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러니까 E 플러스 A라는 점을 하나를 잡는데
이틀째 오전 수민이가 두 번째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Y의 값을 구하면 그 Y는 X
윤근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수민이 몰입 중에 우연히 떠오른 한 가지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됐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떠올라서 풀게 됐는데 금세 풀려서 되게
실험은 예정대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까지 푼 학생은 2명. 마지막 날 보충 설명을 들은 7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 2박 3일간의 몰입 경험.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답은 나오게 되더라고요.
설명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배우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볼 따는 것 자체가 정말 뿌듯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몰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삼각형의 넓이와 좀 더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 문제를 풀었습니다. 낯선 문제를 받아들고 힘들어했던 아이들, 그러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자기 지식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몰입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구나. 그러니까 내 머리가 풀가동되는 거구나. 그걸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천재가 된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까지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은 개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삼모사와 같다고 했지만, 이제 이런 거죠. 우유가 있으면, 번쩍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우유 먹을래, 물 먹을래. 이렇게 선택을 주라고 했죠. 우유가 있으면 잔을, 크기가 다른 잔을 가지고 두 개를 보이면서 이 잔에 마실래, 이 잔에 마실래. 똑같이 우유잖아요. 그러면 애는 우유 마실래? 그러면 안 먹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마실래? 이 잔에 마실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 아이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잔으로 마실래? 이 잔으로 마실래? 그러면 나는 명령만 받는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구나. 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이러잖아요.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학교 교육을 집에서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차라리 신앙에 대한 관련된 거, 성경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너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풀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일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그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그 같이 대화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느끼는 대로 교훈해 주신 주님, 그 교훈 받은 대로 아이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양육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의 그 지혜가 묻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들 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